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시편 147편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돌보심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지난주에도 돌보심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돌보심의 은혜, 그리고 돌보심의 은혜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 이거 다른 얘기부터 시작하면 제가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기도 시간이 좀 시끄럽게 기도를 했나 보죠, 그렇죠? 제가 시끄럽게 기도했잖아요. 좀 제가 울고 시끄럽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지금 두 가지 재밌는 얘기를 좀 재밌는? 예.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를 제 나름대로는 제 감정이 진짜 몰입해서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렇게 잠깐 눈을 떴는데 저 뒤에서 얘네들 여섯 명이 이렇게 구경 나온 거야,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뒤에 쭉 서서 내 은유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 뭐 하는 거야? 이런 표정으로 나를 구경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예보니가 끝나고 목사님 왜 그랬어요? 그래서 아, 내가 애들한테 뭐 이렇게 약간 그런 모습은 잘 안 보여줬구나 라는 생각. 그렇지, 보고 이상했겠지 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 재밌었던 건 제가 이번 주에 목사님 무슨 일 있으시냐고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되게 멀리에서도 저 괜찮아요 여러분. 멀리 목사님 무슨 연락 많이 받아서 제가 하나는 이렇게 따뜻하게 마음 써주시는 거 감사하다라는 마음과 함께 저 요즘에 진짜 평안 개인사적으로는 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또 하나,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 띄엄띄엄 보신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어려움 때문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가 애통하며 기도하면 목사님 요즘에 성도님들 중에 좀 어려운 분이 있으신가, 목사님 많이 중보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목사님 무슨 일 있나 봐. 그래서 제가 인사를 많이 받아서 아, 내가 그런 목사로는 안 보였나 보다 하는 생각도 또 좀 해봤습니다. 성경 말씀에 34편 6절에 그런 부분 있죠.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려울 때 약간 그런 게 필요하세요. 저는 뭐 자주 그렇게 기도하는 성향은 아니고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 주의 기도의 패턴은 묵상 기도의 패턴이지만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 앞에 섰다라고 느끼시면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좀 그게 일상적이어서 여러분들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육아하고 애들 교육하시는 거 감당할 수 없는 큰 벽처럼 느껴지세요? 근데 엄마면 다 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거 애통하며 기도하실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거 힘에 겨우실 수도 있고 아침에 지하철 타면서 아 못하겠다 이러실 수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남들 보기에는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던가 뭐 학업에 대한 것이던가 뭐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들 그게 진짜 내게 감당이 안 되는 큰 벽이라고 느껴지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라고 느끼시면 그것도 기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때는 매달리며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때는. 저는 품위 있게 신앙생활하는 거 좋아합니다. 저도 평소에 여기서 딱 할 때 이렇게 묵상하면 이렇게 하는 게 제 결에 맞아요. 그래서 제 일상적인 기도는 그렇게 해요. 제 기도의 90%는 전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저는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전 짐승처럼 울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진심이잖아요.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너무 통성 기도하는 한국교회 전통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전 제가 부모님 세대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생각도 분명 있어요. 그게 왜냐면 나 어릴 때는 무조건 그러라고 그래서 저 여러분 저 25살에 전도사 지망생일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저 경기도에 입산 금지된 산 찾아가지고, 저만 해도 진짜 옛날 사람, 입산 금지된 산 찾아가지고 그거 이렇게 막아내는데 넘어서 들어가서 상 정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요 진짜 통성기도가 안 나고 세상 무서워. 얼마나 이 산에 아무리 낮이라고 해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요 부스럽고 냉수가 있을 리가 없잖아, 경기도인데. 근데도 그렇게 무서워.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헛짓거리라는 생각도 있어요. 그 시간에 좀 책을 더 읽고 묵상할 거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걸 쓸 때가 있어요. 그걸 쓸 때가. 그런데 이건 우리 확실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윗세대보다 여러분들 세대가 어려울 때 기도를 안 해요. 우리 윗세대는 어려울 때만 기도해서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 세대는 어려울 때도 기도를 안 해. 어려울 때는 여러분 그게 진짜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이라면 붙잡고 기도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여러분들 필요하다 하는 말씀으로 뭐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 저 지난주에 별일 없었다. 나는 멀리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이 멀리서 저를 생각해 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오늘 본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입니다. 돌보시면 해야 되는 얘기를 2, 3주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본문을 먼저 봅시다. 본문에서는 뭘 설명하냐면요. 위대하고 따뜻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위대하고 따뜻한 하나님. 그래서 이 얘기가 어디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따뜻한 분이니까 너를 돌봐줄 수 있다는 걸 믿어라는 이야기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설명과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돌보심을 찾으라라는 것이 147편 앞부분의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본문을 보죠.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처음에 나오는 시적인 표현이 뭐냐면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으로 부르시는 도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을 다 이름으로 부르시는 도다. 이거는 이게 시적으로 너무 국문과 특이 있어서 시적으로 너무 좋은 표현이죠. 이거는 뭘 표현하기도 해요? 위대함을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저 높이에 있는 것에 저 작은 것까지 다 아실 정도로 위대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뭡니까? 별의 표현에서 성경에서 사용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을 때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거라고 표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별들의 수요를 세신다는 건 그 별이 중의적으로 뭐가 되게 돼요? 내가 되기도 하죠.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죠. 별들의 숫자를 세우는 게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나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높이 계셔서 나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날 아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사정을 아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날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따뜻하심을 동시에 표현하는 표현이죠. 이 표현이 한 번 더 나오죠. 뭐예요? 8절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서 차에서나 이어폰으로나 이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게 이제 147편 가사를 그대로 만든 찬양이거든요. 오늘 한번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리고 이번 한 주 동안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 설교를 좀 묵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여기서 나오는 표현에서 제목을 땄죠. 그렇죠?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신다. 이건 위대하심의 표현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에 가득한 거니까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세요. 근데 그 구름이 어떤 구름이에요? 비를 준비하는 구름이죠. 비가 필요한 농사를 지는데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을 지나가면서 비가 와야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어떡하지 하는 우리를 향해서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뭘 표현하는 거예요? 위대하심과 따뜻하심을 동시에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147편은 우리 가운데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따뜻한 분이시야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다라는 그 위대하시면 직접적인 표현들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그건 그의 따뜻하심을 또 뭐라고 표현해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니 그 지혜가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신다는 거예요. 계속 이 두 가지를 같이 언급해 나가는 게 이 시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신 분인데 진짜 따뜻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이 낮은 나를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야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냐? 하나님 그럼 어떤 사람을 돌보시냐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이 뒤에 있는 부분에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10절에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시는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는 도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돕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뭔가 아닌 걸 하나 짚죠?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라고 얘기하시고 있죠. 왠지 하나님은 잘난 사람 도울 것 같고 신앙 좋은 사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뭐 사회적 의미에서 그렇죠? 뭔가 능력 있는 사람 도와서 엘리트주의이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쟤는 되게 잘났네. 쟤 조금만 도와주면 더 잘하겠네. 라고 반해서 1등부터 3등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이렇게 따뜻한 분이시라는 걸 믿고 바라는 자들. 자기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자기가 초라할지라도, 자기가 그것을 믿고 바라는 자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는 분이시면서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인 동시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는 따뜻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별들의 수를 세시는 분이고 그들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 만큼 위대한 분이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나도 알고 계시는 분이고 내 사정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고 능력이 많고 지혜가 무궁한 분이신 동시에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라. 이 하나님을 소개하죠. 이 하나님을 소개해요.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찬양과 찬송이 무엇입니까?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니죠. 찬양과 찬송은 기쁨까지 믿는 거예요. 그렇죠? 입에서 노래가 나올 정도의 믿음. 이걸 너무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이미 기쁨에 이르르는 믿음. 그래서 내가 기쁨까지 갖고 있는 확신을 하나님을 따르는 걸 찬양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편 후반부에 찬양한다는 건 단지 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적인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것을 이게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거 맞아? 아니야. 내리겠지? 이때는 불안과 믿음의 공존의 과정이죠. 근데 나를 위하여 비 준비하신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믿어. 그럼 비가 안 왔는데 내 안에 뭔 있어? 기쁨은 있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정말 내가 너희들한테 이 하나님을 소개해. 이 하나님 믿어. 그럼 네가 기쁨을 미리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시의 표현이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표현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표현. 여러분, 이 시는 어떤 면에서는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이러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시의 대답을 보면 이 시를 말하게 하는 이 시인이 이런 대답을 하게 하는 질문을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럼 어떤 질문을 했길래 이렇게 시인이 대답할까요? 이미 얘기했던 것들이죠.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할 수 있겠어? 상황이 이미 이렇게 틀어졌는데. 상황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상황이 이미 이렇게 틀어졌는데, 하나님이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너의 지혜로는 답이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셔서 하나님은 답을 하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네 생각에는 이게 해법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힘은 그것을 바꿀 수 있어 라고 대답하는 거죠. 상황이 이미 이렇게 틀어져 버려서 하나님도 뭘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대답하는 것이 하나님이 위대하고 능력이 많고 지혜가 무궁하다는 대답이죠. 그렇죠? 또 어떤 질문이에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는 관심 없는 것 같아. 내 사정은 하나님께 가리워져 있다. 하나님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하나님이 저 사람 인생에 일하시는 건 내가 알겠어. 나도 보여. 하나님이 내 인생에는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나한테는 관심이 없으시는 것 같아. 라는 거에게 지금 시인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을 다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 다에 내가 들어가잖아. 나도 별들 중에 하나잖아. 나도 아브라함 자손 중에 한 명이잖아. 별들의 수혈을 베시고 다 그것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널 아신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안 하고 계세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비가 안 와요.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이 신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대답하는 거죠. 비가 올 것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이야? 나에겐 이미 원하지 않던 일이 일어나서 난 이미 상심했어. 나에게 원하지 않던 일이 일어나서 난 이미 상처받았어. 난 내가 상처받을 일이 없길 바랬고 내가 상심할 일이 없길 바랬는데 난 이미 상처받았고 이미 상심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인이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시적 이미지는 9절에 있습니다. 또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편이 나오는데 우는 까마귀 새끼 이건 또 어떤 것을 질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까마귀여서 여러분들이 까마귀는 싫어하니까 그러는데 이게 둥지에 있는 작은 새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둥지에 있는 작은 새가 울고 있다는 이미지가 뭡니까? 그럼 둥지에 있는 작은 새는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알아요? 나는 법을 아직 몰라요. 깃털이 나고 날개가 돋아 날 수 있으면 자기가 먹을 것을 찾아다닐 수 있는데 둥지에 있는 작은 새는요 가장 무력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대로 어미가 날아오지 않으면 어미새가 죽어서 어미새가 먹을 것을 가지러 갔다가 어디서 죽어서 어미가 오지 않잖아요? 그럼 이 둥지에 있는 작은 새들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이들이 소리를 내서 그냥 고양이 살쾡이 새끼한테도 발견되면 다 죽는 거예요. 도망갈 힘도 없어요. 먹을 걸 구할 힘도 없고 도망갈 힘도 없는 게 둥지에 있는 작은 새예요. 아기 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의 질문은 이 신을 향한 질문은 뭔 거예요? 난 어미 새를 잃었다라는 거죠. 난 내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난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고 아니 굶어 죽는 게 행운일 정도로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내가 너무 나약한 존재로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둥지에 있는 작은 새,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인에게 질문하는 사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인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하나님은 지금 가뭄이 들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난 이미 상처받았고 난 이미 상심했는데 이 상처받고 상심한 일을 막아주지 못하셨고 내가 둥지에 있는 어미새를 잃어버린 작은 새 같은 존재가 된 것들에 대해서 방치하고 계신 것 같은 것이 이 시를 읽기 전에 이 시를 듣는 사람의 마음일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별들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작은 새를 먹이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시를 듣는 사람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선택이에요? 내 경험을 가지고 이 시인의 말을 무시하든가 혹은 이 시인의 말을 믿고 경험을 넘어서 나아가든가 둘 중에 하나의 결정이라는 걸 해야 되는 사회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돌보심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은혜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영혼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사명의 은혜가 있고요. 돌보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영원권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을 때 사명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돌보심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돌보심의 은혜는 믿음이 없어도 은혜가 되는 시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믿음이 있어야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됩니다. 보세요. 아주 초기에, 이건 우리가 다음번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초기에 제대로 믿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죠. 그렇죠? 우리를 왜 괜히 나와가지고 믿음이 없었어요. 돌보심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여십니다. 처음에 그에게 믿음을 가르치셔야 될 때는 그가 믿음이 없어도 돌보심의 은혜를 베푸시는 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어느 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보심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요. 가데스바네아에서 믿음이 없을 그들은 어떻게 되죠? 광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돌보심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았어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원망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던 지점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할 때는 그들 가운데 뭐가 필요했어요? 믿음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콜링하시기 위해서 돌보심 은혜를 강권적으로 베푸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돌보심 은혜를 믿지 않고, 나는 그냥 불신하는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고 주저앉았는데 선물처럼 돌보심 은혜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걸 계기로 뭘 가셔야 돼요? 돌보심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내 안에 돌보심 은혜가 더 열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돌보심 은혜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크게 7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1단계,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단계는 뭐겠어요? 그리고 돌보심 은혜를 안 믿는 단계는? 내가 내 힘으로 알아서 산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하면 돌보심이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내 힘으로 알아서 산다라고 생각하는 게 돌보심의 은혜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는 단계죠. 1단계죠. 여러분, 이게 능동적인 태도로는 어떻게 나타나요? 능동적으로는 요즘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작은 성공들 때문에 자신감이 넘쳐있는 상태예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나 자신 있어. 나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어. 이것도 했어. 라는 상태. 수동적으로는 어떤 상태예요? 내가 살아가는 법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상태예요. 내가 인생에 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 알아. 내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알아. 하지만 나는 포기할 건 포기할 줄 알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줄 알고, 다시 시작하는 법을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살아가는 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지. 하지만 난 사는 법을 알아. 난 실패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고, 거기서 다시 시작할 줄 아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돌보심은 바라지 않죠. 주님의 돌보심은 이 사람에게 상수가 아니에요. 변수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서 있으면 그 사람의 돌보심 은혜가 주어지기 어렵죠.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그 사람은 자기가 했던 작은 태도에 큰 의미를 부여할 거예요. 사실 90%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내가 이런 태도로 살아갔더니 이런 일이 생기네? 라고 자기 의라고 착각합니다. 왜? 자기 능력으로 생각하니까. 돌보심의 은혜를 믿는 믿음의 2단계는 뭐냐면, 나 혼자 안 된다는 건 아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지는 않는 상태예요. 여러분, 이거는 1단계보다 큰 성숙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방법을 안다고 생각하세요? 큰 파도가 안 쳤기 때문에 서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파도를 탈 줄 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탈 만한 파도만 만났기 때문이야. 정말 큰 파도가 나오면요, 그거를 하낼 수 있는 능력이라는 사람이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평화로운 상황에서 살아가니까 내 손에 인생이 담겨있다고 생각하지. 그러면 막말로 나라에 전쟁이 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요? 여러분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실직을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압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이걸 깨달아지는 시점이 와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정말 인생의 어떤 부분은 내 힘을 어떻게 할 수 없는다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작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부분이라는 게 있어라는 걸 인지하는 점, 이게 2단계예요. 여러분 이건 1단계에 비해서 큰 성숙이에요. 이제야 어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생각하진 않는, 능동적으로는 하나님이 뭐 돌보시고 이런 건 난 좀 별로던데 라는 거고, 수동적으로는 하나님이 돌봐주면 좋지, 난 돌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지만 그거 갖고 기도하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뭐 돌봐주심을 거부할 마음까지는 없지만 그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추구하는 건 아닌 상태. 그러니까 2단계인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담겨있는 1, 2단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계인 있는 걸 믿어요 라는 식으로 하나의 견해로서, 아 하나님의 돌보시라는 게 있을 수 있죠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방식대로 살아가요 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저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지만 그게 꼭 있을 것 같진 않고 뭐 있다면 웰컴이죠 정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지. 돌보심 은혜에서, 돌보심 은혜에 대한 믿음에서 이제 3단계는 뭐냐면요, 원망입니다. 나를 돕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단계. 여러분 이게 이제부터 이제 신앙이 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수준부터는 신앙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6, 7단계도 있지만 거기서도 때로는 3단계까지 내려왔다 가요. 그래서 가끔 들려야 되는 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엄청난 변화죠. 2단계에 비해서는 엄청난 변화예요. 이 사람한테는 뭐가 기준점으로 세워진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게 맞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게 있어야 한다가 이 사람한테 기준점으로 세워진 거죠. 그렇죠? 2단계의 사람은요, 도움이 있으면 와 신기하다 하고 없으면 많은 거고 해요. 하지만 3단계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날 도우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안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가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안 도와주는 게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느끼고 안 도와주는 게 원망스러운 상황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망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것을 원망하는 건 사실은 이미 어느 지점에서 이제 아 일단 이 사람 믿음의 경지에 들어온 거죠. 사실 이런 경지에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는 내적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환경이 주는 마음이 6이고 말씀이 주는 마음이 4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도우시는 분이라고 나 믿긴 믿는데 라는 4가 있는데 뭐야 근데 안 도와주시네. 그러니까 6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에요. 어떤 모순이에요? 내 믿음과 내 환경이 모순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도우신 분이라는 걸 믿는데 내 환경은 함께 돕지 않고 계시는 중이야. 나는 내가 상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랬고 내가 상처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랬고 이미 비가 내리길 바랬고 내 어미새가 사라지지 않길 바랬는데 내 어미새가 사라졌고 내가 상심했고 내가 상처받았어. 하나님 나 안 도우시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쪽이 6이 된 상태인 거죠. 내 환경이 주는 마음과 말씀에서 오는 마음이 모순되는데 환경이 주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원망의 정서로 나아가는 게 3단계예요. 이제부터 이제 비율 싸움이겠죠. 4단계는 뭐겠어요? 4단계. 내가 믿기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걸 믿기로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믿기지 않는다는 건 진짜 안 믿긴다는 뜻이 아니죠. 뭐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5대 5인 상황이야. 내가 5의 믿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날 도우신다는 믿음이 있어, 5가. 근데 내 환경을 생각하면 안 도우시는 것 같아, 다른 5는. 그래서 이 5대 5의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날 도우신다는 것을 믿기로 결정하면서 5대 5에서 믿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내가 실어서 5.5 대 4.5를 만드는 거죠. 이쪽 마음도 너무나 크지만 내가 기우는 거, 이게 믿음의 결단이죠. 그렇죠? 믿기로 결정하는 거죠. 오도의 마음이 반반인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날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믿기로 결정해 나가는, 이게 4단계. 이때 이제는 액션이 커져 쉽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안 믿고 싶은 마음이 계속 몰려오니까, 나머지 오니까 이게. 근데 믿고 싶은 마음도 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때 부르짖음이 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4단계. 5단계는? 5단계는 돌보심을 믿고 의지하는 단계죠. 이때는 큰 흐름에서 내 경험과 믿음이 모순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장면으로 보면, 이건 그냥 요즘에 평안하고 잘 살아서 하나님 다 감사합니다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장면으로 보면 여전히 어미새가 사라지는 것 같은 장면도 있고 마음이 상하는 장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큰 그림을 보면 하나님께서 10년 단위로 볼 때, 내 인생의 단위로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오셨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돌보셨다는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 그것을 가지고 도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것을 갖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는 마음이 있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내 어려움을 항상 초대하는, 이게 5단계인 거죠. 6단계는? 그러니까는 5단계는 뭐예요? 6대 4에서 7대 3이죠. 상황이 주는 마음이 있지만 내가 그래도 뭔가 내 결정에서는 항상 자연스럽게 믿음의 결정과 믿음의 선택을 하는 6대 4에서 7대 3의 마음이 내가 이제 5단계. 이 정도만 돼도 엄청난 거죠, 사실은. 5단계가 되는데 6단계로 가면 뭐예요? 8대 2에서 9대 1이죠. 어느 정도인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양의 차이인 거죠. 기쁨까지 믿는 것. 오늘 시에서 표현되는 찬양.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 난 여전히 비 내리지 않는 마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한 달 내에 비가 안 오면 내가 이제까지 한 건 다 헛짓거리예요. 난 마음이 상했고 상처받아 피 흘리고 있어요. 난 어미새를 잃어버린 작은 새와 같은 존재. 지금 내 상황이 그래. 이대로 가면 그냥 굶어 죽거나 잡혀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인생을 보는 추세선이 뭐예요? 이 시에서 표현되는 추세선은 하향이죠. 사람이 그때가 어렵잖아요. 지금도 어렵지만 이제부터 계속 내려가는 거야 라고 하면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환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넌 이제부터 계속 내려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는 어미새를 잃어버린 작은 새이고 너는 굶어 죽거나 잡혀 죽을 거야 라는 게 추세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거야? 하나님은 우는 까마귀 새끼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걸 확신해요.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신다는 걸 확신해요.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라는 걸 확신해요. 상한제를 고치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라는 걸 확신해요. 그러니까 상황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죠. 기쁨까지 믿는 것. 이게 8대 1, 9대, 8대 2, 9대 1 되는 것.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도 크게 평안이 사라지지 않는 상태. 가 이제 6단계. 6단계가 정점이에요, 사실. 이제 7단계는 극단적으로 10대요. 심각하게 그렇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아예 안 도와주신다라고 상황이 증언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야, 네 인생에 뭐가 하나님이 뭘 도왔다는 거야, 도대체?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안 도우신다고 증거가 심겨져 있는 것 같은 인생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인생의 장면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은 날 도우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상한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은 별들의 숫자를 세시고 하나님 이미 나를 알고 계시고 나에게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걸 믿는 상태, 어느 정도 평안까지 믿는 상태, 이건 거의 이상적인 상태. 이게 7단계죠. 누가 보였어요? 아브라함이 보였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큰 거 받았습니까? 아들 하나 받았어요. 남들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지 않아도 얻는 게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 네가 지금 가장 원하는 돌보심, 아이를 얻는 것, 그거 주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남들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안 떠나도 얻는 거 얻어보겠다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어요. 근데 아들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안 와요. 1년이 지나도 안 오고 2년이 지나도 안 오고 3년이 지나도 안 와요. 애가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다시 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다시 말만 하십니다. 내가 너한테 아이를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의 은혜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미 한 호흡이 지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면 아이를 주겠다고 해서 여기 왔는데 아이가 안 생긴 세월이 십수년인데 그때 나타나서 아이를 죽이는커녕 또 말로 하는 거야.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너 이렇게 해라. 이 사업 정리해라. 이 길로 가라. 이거 선택해라. 그럼 내가 너가 함께 해줄게. 응답해 주셨어. 그래서 그렇게 했어. 내가 회사도 그만뒀고 관계도 정리하고 새로운 걸 도전하고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 방법으로 썼어. 근데 일이 더 안 돼. 그래서 다시 기도해. 하나님 내가 바른 길로 온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바른 길로 온 거 맞대. 잘 될 거래. 근데 오늘은 아니야. 그때 다시 믿는 거. 이게 7단계. 쉽지 않죠. 나 잘 안 해봤어. 전 이때 깔끔하게 3으로 갑니다. 6 언저리 있다가 3! 딱 3! 3! 3도 믿음이니까. 난 7은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몰라요. 이상적인 단계. 이게 어디 나오는 거야? 하박국에 나오는 거죠. 하박국이 진짜 자기가 봤던 시야는 뭘 봐요? 하박국이 경험했던 현실은 뭔지 아세요? 자기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현실이에요. 그렇죠? 하박국은 유다 멸망계의 선지자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기에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 왜 세상 이 모양입니까? 이게 하박국의 기도의 시작이었어요. 근데 하박국 내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전 제발 어떤 위대한 찬양 사역자가 등장하셔서 여기에 새로운 곡조를 붙여줬으면 좋겠어. 이게 춤춤 이게 아니라고 이게 할 게 아니야.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야. 이게 그리고 이 7단 엄청난 얘기예요. 내 지금 눈앞에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 눈앞에 현실이 계속 무너져 내려가는 걸 볼지라도 유다는 이 다음부터 계속 안 좋아졌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여러분 이걸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이 목자 이 농사 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포도나무를 내가 가꿨는데 열매가 없어. 무화과 나무를 가꿨는데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를 가꿨는데 소출이 없어. 밭에 가서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 내가 양과 소를 돌봤는데 얘네들이 죽어. 이 얘기예요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노력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돌아가. 내 눈앞의 현실은 계속 무너져 내려. 근데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고 얘기해요. 이게 7단계. 내 현실이 하나님이 전혀 돌보지 않는 것처럼 완전 반대로 갈지라도 난 하나님의 돌보심을 완전히 믿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평안은 세상이 빼앗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7단계. 있으면 본인한테 굉장히 좋겠죠. 네, 저는 한 6 언저리로 왔다가 그럼 전 깔끔하게 3으로 가요. 그럼 3도 대단한 거야. 여러분 3에서 2 떨어지는 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원망까지는 신앙 중심이 흔들린 게 아니에요. 2로 떨어질 때가 진짜 문제야. 그건 믿음에서 떠나는 거거든. 그럼 원망은 막 얼마든지 하세요. 원망의 대전제는 신뢰거든. 도와야 될 분이 안 도우니까 내가 지랄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도와야 될 분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원망은 신앙이에요. 전혀 문제 없어요. 이 믿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왜 안 도우십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이 안 도우실 것 같은 마음도 엄청 많지만 도우실 것 같은 걸 내가 믿고 믿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저를 도우실 거라는 걸 저 믿어요. 5대 5지만 제가 5.5대 4.5로 만들려고 해요. 저 믿을래요. 라고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날 돌보시는 걸 이제는 일상적으로 내가 믿겨지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오늘의 장면만 보면 하나님께서 날 안 도우시지만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오늘의 장면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가 있고 하나님 내가 이제 이걸 이제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온전히 믿어서 이 하나님을 계시한 게 너무 기쁩니다까지 가고 근데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상황이 정반대로 갈지라도 흔들리지 않고까지 이렇게 내가 돌보심에 대한 믿음이 깊어질수록 나한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돌보심에 내가 확장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려요 돌보심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어요 쟤는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원망만 하는데 돌보심 은혜를 받는 적이 있어요. 있죠? 믿음 없이 불신에 사로잡혀서 나 망했구나 했는데 하나님께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홍해를 가르실 때가 있고 그렇게 만나를 내리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만나를 처음에 먹었던 사람들이 믿음으로 먹었습니까? 원망하다 먹었습니까? 원망하다 먹었습니다. 그런 시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 계기로 돌보심의 믿음까지 나아가지 못할 때 정작 받아야 될 돌보심을 놓치는 지점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보심의 은혜가 내 안에 우연히 드러나는 사건이 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인생에 돌보셨던 것들을 붙잡고 계속 여러분들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안 돌보시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돌보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더 크게 임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럼 믿는 사람이 영원 구원 받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기독교인들이면 다 아시죠? 믿는 사람들이 영원 구원 은혜 받습니다. 믿어야 영원 구원 은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는 사람의 사명에 부르심이 있는 거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무슨 사명의 부르심이 있겠습니까? 내가 믿을 때 사명의 부르심이 있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을 때 돌보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시를 듣는 사람의 결정이죠. 내가 환경이 이야기해 주는 걸 믿을 것이냐? 말씀이 이야기하는 걸 믿을 것이냐.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씀이 이래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겪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선택을 한 거예요. 순서가 그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논리는 뭐예요? 하나님 좋은 경험을 시켜주시면 믿을게요 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게 아니죠. 경험의 결과지. 그 사람은 뭐예요? 나한테 말하는 통로를 경험이라는 통로를 내가 신뢰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렇죠? 난 내가 경험한 거를 내가 기준으로 삼겠어. 내가 믿음을 갖기를 바라면 경험을 시켜. 꼭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에 반응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만나를 주셨다니까. 그래서 홍해를 갈라주셨다니까. 하지만 내가 진짜 경험에 나가려면 내가 환경이 이야기하는 것 새 귀를 좀 멈추고 내 환경이 얘기하는 게 귀를 좀 닫고 내가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에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그럴 때 저도 그래요. 저도 7단계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 나 이거 갖고 오래 기도했는데 상황이 해결이 안 돼. 라고 하면 그럴 때 147편을 읽으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시편에 이런 걸 읽으면 그땐 기분이 안 좋아.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 넌 도와주셨구나. 너 누구야? 다윗이야? 그래. 넌 도와주셨구나. 난 안 도와주시네. 자꾸 이렇게만 보이는 거야. 이게 나한테 하는 말씀이라고 안 들려. 그래서 아, 넌 도와줬구나. 네, 넌 도와줬지. 근데 난 안 도와주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는 영원 구원의 말씀은 내가 은혜가 되는데 돌보심을 얘기하면 이게 오히려 상처가 되더라고. 마음이 상해. 기분이 나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구절들은 좀 멀리하고 그랬어요. 그런 시기였는데 147편 이 말씀을 읽다가 믿기더라고. 막연하게. 그냥 경험이 딱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별 생각 없이 국문과라 시적 표현에 좀 설득이 돼서 그런지 그냥 하나님께서 네 그 뭐야 자기의 사정이 감추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는 뭔가 난 감춰진 것 같은데 이랬는데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이름으로 아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믿기더라고 갑자기. 그리고 그냥 하나님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이름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구름을 하늘 덮으시고 비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막연하게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분을 믿습니다. 라고 내가 이것을 놓고 딱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이제야 말씀을 믿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 나는 말씀을 내 환경과 계획과 경험으로 검증해서 믿었구나. 내가 이만큼 계획이 보여.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 그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그 정도 말씀을 내가 믿어. 계획으로 검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 계획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그러면 그런 말씀이 와도 마음이 안 좋아. 내가 경험한 게 그래도 하나님께 이만큼 날 돌보신 것 같아. 그 정도 말씀이 나오면 좋아. 근데 내 경험을 뛰어넘는 큰 돌보심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불편해. 나한테는 안 해준 것 같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것. 말씀에 써 있으니까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러시다고 하니까 내가 믿는 것. 내가 아직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고 아직까지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정말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걸 내가 그전에 안 했더라고. 내가 슈퍼바이저가 한 명 더 있더라고. 환경과 경험과 계획을 검증해서 그 필터링에 통과된 만큼만 믿고 그 내 경험을 넘어서는 건 안 믿으려고 하더라고. 여러분 그 슈퍼바이저를 회고하십시오. 그 사람을 그 걔를 회고하세요. 말씀을 누군가 검증 말씀을 필터링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믿어보세요. 내 경험이 그걸 틀렸다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듣지 마시고 정말 그냥 한번 믿어보세요. 말씀에 정말 이 시인이 경험하기에는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한번 믿어보세요.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러분들한테 일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더. 여러분들 우리가 광야 시대 다음 주에 광야 얘기할 텐데 광야 이스라엘은 되게 신앙 없어 보이죠. 1세대 이스라엘 되게 신앙 없어 보이죠. 여러분들 저는 제가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내가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을 느끼냐면 400년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니들의 고통을 불쌍히 여겨서 너희들을 끌어줄 거래. 모세의 첫 장면이죠. 이게 믿어야 되는 첫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어요? 내 경험, 내 아비의 경험, 내 아비의 아비의 경험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라고 증거해요. 내가 종살이를 1년 했습니까? 2년 했습니까? 5년 했나요? 아니요. 평생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와서 니들이 종살이하는 거 긍휼히 여겨서 너희들을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겠대. 그래서 이거 믿는 거 쉬워요? 여러분 저는 상상하건대 안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거라고 상상합니다. 왜냐하면 따라간 잡족들이 있었거든요. 다른 민족 가운데 거걸 선택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칭해지면서 출애굽을 같이 해요. 이스라엘 혈연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데. 근데 저는 상상하건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지 않고 거기에 문설주의 피를 바르지 않는 이스라엘이 있었다고 상상해요. 왜냐하면 그걸 선택을 줬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5%든 10%든 3%든. 어떤 사람은 내가 평생 종살이 한 게 억울해서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얘기도 듣기 싫었을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상상해요. 그래서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나도 남 얘기야. 그냥 정치기사 읽듯이 뭐 그런 일 있었나 보지 라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상상해요. 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해도 그 짓을 왜 해? 상상해요. 그러다가 자기 첫째 아들이 죽으니까 내 아들을 죽인 하나님 내가 따라가면 내가 병신이라고 안 따라간 사람이 있었다고 저는 상상합니다. 환경이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에 100%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한번 믿어보세요. 두 가지 사운드가 여러분들에게 들립니다. 환경이 해주는 이야기가 있고 말씀이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안 돌보셨고 오히려 평범하지도 못하게 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방해했다고 느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제 인생 어떤 시즌은 하나님이 돕기는 그냥 방해했다고 느껴지는 시즌도 분명히 있습니다. 1, 2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15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들은 보면 다 돌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 그 경험을 귀 기울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서 하나님 내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분명히 비를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다시 한번 믿고자 합니다. 라고 결정하실 때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에 내리시는 비를 여러분들이 맞으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칩시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것. 나를 상심해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 있게 한 하나님을 원망하시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실 하나님을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생각 안 하는 것 같다 라고 결론 내기 이전에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뭄이 끝나지 않아서 이대로 매발른 삶을 살아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믿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함께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셨듯 여러분들의 사명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듯 여러분의 돌보심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이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